예, 오늘 또 이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나는 의로워졌다. 그 다음에 예, 의는 나의 것이다. 의의 나의 것이다. 이걸 중심으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오면서 이렇게 회고해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들 보면 그 신학과 이론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거든요. 그런 게 벗겨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점점 더 보여요. 그게 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냥 말뿐이에요. 감격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감격하고 은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선에서 이상하게 맴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배웠고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걸 배웠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로 어떤 것을 지적받은가 하면 글쎄 저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뭐를 볼 때나 계속 죄에 대해서 걸려요. 쉽게 말하면 정죄감이 걸린다고요. 정죄감에 걸려서 이렇게 눌려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처음에 교회 와서 은혜 이룰 때는 막 기뻐 뛰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다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면 더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더 얼굴이 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왜?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습니까? 내 못된 모습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 그리고 설교도 어떻습니까?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 저게 바로 난데. 저 나를 지적하고 있고 내가 바로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헤어나란 말이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죄가 뭔지를 알아요. 또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대항해서 싸워요. 그런데 죄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아와요. 죄가 나쁜 거 알아요. 또 내가 죄에 자꾸 넘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지어보려고 싸워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죄의 영향력이 계속 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또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문제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됐어요. 지금 죄를 범하여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지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그분이 다시 일으켜서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고 밀어주고 은혜를 주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안다면 힘이 나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면 아까처럼 계속 죄의식에 눌려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정죄감이 있어요.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정죄감은 사람에게 자신을 겁쟁이로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자신감을 떨어지게 해요. 그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딱 하려고 그러면 야, 너 한 행동 봐라. 너 그런 주제에 무슨 믿음으로 살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약화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의로 필요하다는 것, 의가 필요하다는 것,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무능력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우리가 할 게 없어, 우리는 무능력해 이런 것만 주로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과 세속화와 믿음의 부족에 대한 설교를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닌 거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정죄감만 당하고요. 내 현실만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이것부터 봐야 되고요. 어떻게 의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제대로 보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의 찬송가를 보면 예수님이 속죄가 지금 이 현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이후에 우리가 좋은 데 가 이런 소망 정도로 많이 찬송가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찬송가 부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한이 맺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죠. 예. 이 땅에서는 두들겨 맞고 고난이지만 조금만 참아. 그럼 소망이 있어. 그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돼. 뭐 이런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죽음 이후로 다 넘겨놨어요. 뭐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 거 가면 천국 가면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막연히 되어버렸다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정복자가 될 거야.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거야.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실패는 없을 거야. 이 땅에서는 실패와 비천함, 실망, 연약함은 피할 수 없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나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안에는 얘기하는 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 안에는 뜻이에요. 이 골로새서 2장은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 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와 계세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모든 천국이 예수님 안에 와 거하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실제가.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건 알죠? 그때 안 가봤는데 그러십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능력과 권능을 나타냈어요. 보였어요. 아니, 삶으로 보였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우리가. 우리도 예수님의 충만한 것처럼 우리 안에 충만함이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문제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해놓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언제 은혜를 입는다고요?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요? 내생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핵심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내생에 약속이 있어요. 그거 다 믿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승리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요. 그 길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도 약속했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도 약속해요. 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정죄함 당해. 매일 정죄감에 눌리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달려갈 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화평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겠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명이 넘쳐납니다. 뒤에 가서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가만히 있어. 그 구원은 잊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승리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왜? 오늘 얘기가 의잖아요. 의. 우리가 의를 입으면요. 의를 입으면 의에 의 안에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걸 누려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 길을 우리 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구원 받았어요. 의의를 입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죄의식은요. 죄의식은 질병을 낳습니다. 지금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예로. 죄를 여러분이 죄의식을 자극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에 사망이 점점 와요. 그리스도인들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자꾸 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생명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 길을 못 가. 왜? 이 의에 대한 걸 모르니까 계속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감과 낙심과 절망을 줘요.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삶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기쁨이 없으니까 질병으로 가요. 질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사망의 근원들이 자꾸 오지요. 교회 다니지만 죄의식에서 못 벗어나면 질병이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의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가 있는데 이 의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의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의는 뭔가 하면요. 옳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완벽한 걸 말해요. 옳고 완벽하고 어떤 불이나 잘못이 있을 수 없는 그 완벽한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의라 그래요. 그래서 오를 의 이러잖아요. 우리가 한문에 오를 의자 있잖아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예요. 그런데 여기 반대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의의 반대가 되는 게 죄예요. 이거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저기 관정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의의는 뭡니까? 이렇게 정중앙에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뭔가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 뭐 앞으로 좀 넘겨볼래? 예, 거기. 자, 의 하나만 더 앞으로 해볼래요? 예, 예, 거기. 자, 관역에서 벗어난 거,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 이게 죄예요. 아까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역에 정확히 맞춘 거, 정확히 맞는 거, 이런 게 의고요. 자, 이게 죄입니다. 근데 의가 이렇다면 죄는 이런 거예요. 관역에 정확히 맞췄고 못 맞췄고 이게 원래 원어상의 의미였어요. 근데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표 기준에서 빗나간 거. 이걸 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의라는 단어를 디카이오슈네라고 원어로 사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상태. 우리와 대할 때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의인데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 이것을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의다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이게 의인데 문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의의를 이루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는 의로운데, 난 잘 사는데, 뭐 나는 간음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그래? 너 마음에 그런 마음 품었으면 간음한 거야. 또 난 살인 안 했어. 그래? 너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어. 또 나 우상숭배 안 했어. 근데 너 탐심 있지? 우상숭배야. 여러분 이거 못 지켜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못 지켜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에 못 가고 하마르티아 이 죄에 우리가 상태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대가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자, 우리가 의가 못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싸가지고 짊어졌어. 또 그 안에 들어갔어. 죄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이게 지금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죄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라와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디케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디케. 디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정의, 공의, 저스티스 이런 단어예요. 이게 디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디케라는 단어가 파생어가 좀 여러 개 있어요. 의로움, 의, 의롭다 하다, 의로운 뭐 이렇게 파생되는데 뭐예요? 다 디카이오슈네, 디카이오, 디카이오스 뭐 이렇게 나가요. 그게 다 뭐예요? 디케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 그런 그 정도만 아시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디케라는 여신이에요. 로마의 신화에 보면, 오늘 이렇게 로마 신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하여간 이 여신에 대한 내용도 다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나름대로 했죠. 자, 이 디케라는 여신은 디케는 공명정대하고 정대한 처벌의 여신이에요. 자, 공명정대하게 하는 처벌의 여신인데 보세요.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의롭게 하려고 칼 들은 것 잘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잘못된 거는 잘라내고 바른 건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칼을 잘못 써. 자기 편에는 칼을 잘 안 쓰고 남의 편에만 칼을 써. 이런 문제가 되죠? 이러면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칼만 줘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울을 줬어. 저울을. 저울은 뭐예요? 재박은 거예요. 이렇게 저울 추가 있잖아요. 여기에 물건을 언제나. 그래서 그게 딱 보면 이게 2kg, 5kg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울 추. 근데 저 사진이 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 그래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 알아. 근데 없어. 너 나 몰라. 너 나쁜 놈이야. 생긴 것도 이상해. 벌 더 줘. 안 돼. 그래서 저 그림에서 나오는 의가 뭐라고요? 저 의가.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정확하게 저울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감정을 대지 않고 나와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뭐 내 생각에 이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안 하고 아주 공의롭게 한다 해서 저기 디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로마 신화에서는. 근데 이게 보면 유스티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게. 그런데 저게 영어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스티스로 바뀌었어요. 이 정의예요. 저기서 나온 거예요. 공평 정대한 거. 저스티스. 자, 저게 이제 공의고 의인데, 자, 저울이 여기 있어요. 자, 죄를 달았어요. 죄를 달았어요. 죄의 무게가 10kg야. 그러면 10kg에 대한 형벌을 줘야 돼요. 죄가 1인데 10kg의 형벌 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저렇게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의의가. 죄가 요만큼이면 요만큼도 대가를 받아. 그래서 판사들이 뭐 합니까? 저런 형량을 정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너는 한 1년간 있어야 돼. 1년간 사회 격리. 너는 10년간 격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죄 크기의 경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울로 저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판사들이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판사의 판결에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 판사한테. 그러니까 나갈 때 되돌아오시오 해가지고 더 가중을 했어. 근데 그게 문제가 됐다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요. 또 법정에서 판사하게 돼야 되는 것도 문제지요. 문제예요, 그것도. 그래서 죄와 형벌을 똑같이 무게를 같이 해가지고 정의롭게 판결을 하는 게 뭐라고요? DK라고요. 의라고요. 의.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 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예수님께. 자, 온 세상에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우리가 못 지고 가요. 왜? 우리는 죄만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의 죄를 합당하게 처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 저렇게 되니까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공평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남아. 사실은 예수님의 저울이 더 미치죠. 또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다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온 세상의 죄 예수님이 다 처리했어. 공평해. 이렇게 하나님 판결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아시겠어요? 자, 우리들이 다 감당해야 될 죄를 예수님이 몽땅 졌는데도 어떻다고요? 공평해. 온전히 합당하게 해결했어.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래서 저걸 디케라 그러는 거예요. 공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유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르렀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했던 내용이에요. 저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두 번 죽으셨어요. 첫 번째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요 영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육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요 죽음들이라고 표현해요. 두 번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어요. 완성했어요. 자, 그래서 디카이오라는 단어는 의롭다 하다 이런 단어인데 의롭다고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을 하셨거든요. 온 세상의 죄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죄만 아니고요. 온 세상의 죄예요. 온 세상의 죄. 이건 앞으로 있을 거, 뭐 미래에 있을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포함해서 다 뭐예요? 예수님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의롭다고 선언한다고요.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뭐라고요? 죄 없다고 판결됐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도 다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이제는 죄가 뭐예요? 저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그냥 없앴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징계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공평해요. 그래서 의가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됐다고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내가 헌신한 것도 없어. 그래도 다만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그럼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내 모든 죄가 끝나버려요. 끝났어요. 원래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지요. 끝났지만 그게 계속 나에게 효력이 나타났을 뿐인데 내가 믿는 순간 효력이 끝났어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의 구별점은 뭐예요? 착하냐 착하지 않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이게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셨지요? 의인인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예. 아, 그걸 선명히 이해하셔야 돼, 일단. 아니, 여러분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의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내 죄가 정리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자, 예수 믿고도 불의한 일 하지요? 우리 매일 하잖아요, 불의한 일. 그래도 뭐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의인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예배 마치고, 저 나가서 어떤 사람하고 한바탕 했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뭐라 그럴까요? 왜 예배 드리자마자 가서 또 싸웠어? 이리 와, 이놈아. 회초리 맞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무죄 판결이에요. 무죄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예를 좀 설명하려면 구약의 제사를 좀 봐야 돼요. 자, 구약의 제사 제도가 몇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오늘 두 가지만 잠시 살펴봅니다. 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는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자,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저렇게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요. 흠없는 제물. 자, 속죄제는 모든 죄를 제거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이나 뭐 소나 염소나 이런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렇게 죄인이 죄진 사람이 그 제물에게 손을 얹습니다. 안수합니다. 안수를 왜 합니까? 너 내 대신 죽었다. 불쌍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손을 얹는 건 뭐예요? 너와 나는 이제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로 연결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안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가 저리 넘어가요. 저 죄인의 죄가 저 죄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요게 속죄제예요. 자기가 죄 지어놓고는 자기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준 게 뭔가 하면 짐승을 대신 데려와서 내가 안수하면 내 죄가 그리 넘어가요. 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근데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넘어가요. 죄가 넘어가. 저게 뭐라고요? 속죄제예요. 저게.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저렇게 제사 드리면. 그래서 구약에는 저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려요. 아침 드리고 저녁 드리고 이게 상번제예요. 드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죄진 사람 오면 또 제사를 드려.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 제사는 뭡니까? 이 제사는요, 죄를 덮을 뿐이에요. 여기 죄잖아요? 그럼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혈로 덮습니다. 죄를. 그 일밖에 못해요. 구약의 제사는. 그 죄가 자꾸 덮이는 거죠, 이렇게. 죄의 지역을 쌓아놓고 또 덮고.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죄를 덮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죄는 덮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뚜껑이 딱 열리면 거기다 심판을 할 텐데 덮어놓으니까 심판을 못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돌아가시면서 제사를 드린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덮을 뿐이야. 실행을 못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실행을 못하게 덮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다고요? 자신의 그 몸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한 방에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제사는요, 온 인류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지을 죄, 지을 죄 모든 죄를 다 정리하고도 남는 탕감이라고요. 구약의 제사는요, 그 죄만 해당되는데 치우는 게 아니라 덮는 거라고요.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덮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하고 구약의 제사하고의 천지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속죄제는 뭐예요? 저 짐승이 오늘날을 말하면 어린 양 예수예요. 그 죄인이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번제라는 게 있어요. 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속죄제하고 번제만 본다고요. 자, 번제는 뭔가 하면 향기로운 제사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고기를 태워요. 태우면 어떻습니까? 이게 타서 날아가 공기로.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라고 해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의 의미가. 태워서 드린다 이게 번제예요. 자, 그런데 이 번제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 레위기서 1장 9절, 13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태워서 드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탄내가 날 텐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가보면요. 향기가 넘칠 같지요. 고기 탄내 아주 뭐 굉장해요. 피냄새 굉장합니다. 성전이. 비린내도 나고요. 사람이 한두 명 오겠습니까? 시대가 악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축 데려와서 죽이고 피 흘리고 피 튀고 막 그럴 거예요. 또 태우고 냄새나고. 자, 속죄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예표로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뭐라고요? 자,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옮겨진 의의 예표예요. 자, 아까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저리 넘어갔어요. 번제는 뭐라고요? 저렇게 안수를 할 때 의가, 이 어린 양에 있는 의가 죄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죄인이 탕감되고요. 의인이 돼요.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아까 속죄제는 뭐라고요? 내 죄가 저리 넘어갔어.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어. 번제는 뭐예요? 저기 재물에 있는 의가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넘어온다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요. 이게 저 제사의 의미예요. 자, 속죄제하고 번제하고 차이가 달라요. 속죄제는 뭐라고요? 내 죄가 저리 넘어가고 번제는 뭐예요? 저기에 있는 의가 내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저 사건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죄인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다고요? 죄가 넘어가요. 번제는요. 의가 넘어와서 의인이 돼요. 저게 속죄제와 번제의 의미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걸 해결했다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에 있는 의가 내게 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발생했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럼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이에요? 예, 죄인 아닙니다. 예, 저게 선명하게 알아서 해야 돼요. 머리로만 알고, 알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넘어왔어요. 서로 교환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여러분이 아주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랬다. 의가 내게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자, 그러면 의가 완성됐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합당하게 일이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오셔가지고 탕감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정리됐다고요. 의가 불의가 정리되고 의가 의롭게 됐다고요. 그냥 우리가 다만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어.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역에 맞췄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향기라 그래요. 예수 믿는 걸. 자, 이런 상태로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요? 너는 내 기준에 합당해. 내 기준을 통과했어. 너는 불의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 보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또 나가서도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요? 넌 내 기준에 상달했어. 이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죄의식을 갖지 말고 의의 의식을 가지라고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뭐라고요? 나는 의인이야. 내가 죄를 지었을 뿐이지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죄 지은 거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의식보다 죄의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런 얘기를 선명히 붙들어야 되는데 또 뭐라고요? 하, 또 죄 지었네. 또 부족하네. 이래서 낙심된다고요. 이게 원수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죄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우리 죄를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행동한 것을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뭔가 하면 죄는, 죄의식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그게 죄의식인 거예요. 또 뭐예요? 이 죄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여러분 아담 보세요. 죄 짓고 하나님께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식이 자꾸 발동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고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침체돼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 멀어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몇 주간 교회 못 나와보세요.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해. 아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죄의식이 발동해요. 이게 뭐야? 내가 믿는 거야? 아유, 왜 이러지? 낙심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죄의식을 여러분이 가졌을 뿐이에요. 그걸 싸워야 돼요, 죄의식과. 그런데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치유 문제가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유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뭐 안수도 받고 하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 분명히 복음을 믿어. 근데 치유가 아니라나. 왜 그렇다고요? 이 속에는 이 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하시겠어? 내 하나의 행동 봐. 하나님 날 무슨 복을 주겠어? 이런 생각이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사망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어두우니까 어떻습니까? 치유가 발동이 안 돼.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것도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발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의에 대한 생각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게 되고요. 힘이 나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생기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인식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겠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무슨 의야? 자꾸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실제는 의로운데.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 건강하다고요? 지금 건강하겠지만 제 의식 자꾸 가져보세요. 머지않아 침체됩니다. 머지않아 몸이 쑤시고 난립니다. 이상이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어떤 게 생명인가 하면 우리 속에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내가 즐거워져요. 그래서 내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 계통이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어두우면요. 내가 짜증나고 분노하면요. 내 몸에 호르몬 계통이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몸에 이상을 와요. 이게 최근에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생체의 리듬을 조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식은요, 질병과 침체와 죄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의인이야. 내가 행동을 부족해도 나는 의인이야. 이것을 선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건 머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으로 나는 의인 맞아. 이걸 당당하게 주장하고요, 서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 주님이 죄악도 가져갔고 병도 고치네 이러는데요. 저 의미를 자세히 보면요. 죄악이 정리됐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순서가 그래요.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면 몸에 뭐라고요? 생기가 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회복돼서. 그래서 몸이 회복돼요. 근데 죄의식이 계속 중심에 있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저것만 있습니까? 신약을 봅시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중풍병자에게 먼저 뭐라고요? 네 죄가 사해졌다. 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죄 용서하는 자냐 막 이러면서 막 대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내가 상을 가져가라 하는 게 더 힘들겠지만 내가 쉬운 말로 했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먼저 얘기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예수님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어요. 그게 나왔어요. 저것도 뭐예요? 죄가 정리돼야 몸도 회복이 된다는 의미, 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 가지면요. 나왔어도요. 또 어떻습니까? 재발해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데. 무슨 생명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행동은 부족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나 의롭다. 하나님의 기준에 정의롭다, 공의롭다, 디케, 의롭다고 하나님 판정하셨다. 이걸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죄상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침받은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죄를 당할 때 뭘 해야 돼요?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놓았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이렇게 된 자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의 의식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의의를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나 의인이야.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왔어. 예수님부터 그 의의가 내게 온 거야. 자꾸 내가 받은 의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지 말고 믿음으로 받은 의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행동으로 의의가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난 받았어. 내가 예수를 인정했더니 하나님 그 의의를 내게 줬어. 그리고 번제를 생각하면서 속죄제를 생각하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갓난쟁이 사람값 합니까? 못하잖아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요. 놀라운 사람값을 하겠죠. 못 자라서 그러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게 자라나지 않아서 저거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자꾸 정죄를 당하는 거지. 그래서 함께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야. 함께 시작.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너는 존귀해. 너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너는 무죄 판결 받았어. 너는 향기로운 사람이야. 어리석은 행동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해야 돼. 너는 존귀해. 너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너는 무죄 판결 받았어. 너는 향기로운 사람이야. 어리석은 행동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내게 말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의식이 자랄 수 있습니까? 자꾸 의의를 들어야 돼요. 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게 했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자꾸 의의를 말해야 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공의로워.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잘아요. 아니야, 나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 나 같은 거 뭘 사랑하겠어. 아유, 내가 하는 게 뭐 있어?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또 지어도 죄는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선명히 붙드셔야 돼,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 제 설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 다른 거 급하니까. 예, 꼭 붙드셔야 돼요. 자,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죄인은 죽었고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에게 의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습니다. 나는 의의식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부요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혼자 말로.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 의인이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요? 행동은 맨날 죄를 지어. 그 자기는 의인이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이상하네. 나쁜 짓 해놓고 자기가 의롭다 그러냐. 뻔뻔하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저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의 정체성을 자꾸 자기 확립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자, 의인의 정체성을 자꾸 확립하면서 뭐 해야 돼요?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꾸 의식을 심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열망이 나오잖아요. 자,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내 정체성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별벌이를 얻고 죄만 짓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비실비실합니다. 예,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이니까 나갈 수 있잖아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은혜가 있잖아요. 경험합니다. 이렇게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 짓지 마, 이래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체성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과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죄를 이깁니다. 이 과정을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의 정체성을 가졌다.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다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무죄 판결해 하셨다. 이걸 먼저 붙드시라고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해서 승리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